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300명의 제자, 30명의 선교사 파송, 세계 지교회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그것은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생명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회생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의 첫 단추는, 그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산 영이 되는 것, 말씀의 힘,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지요? 우리 안에 죽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생기를 잃고 우리 안에서 시들해져 버린 것들, 힘있게 되살아나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것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영성,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의 영성, 말씀 묵상의 영성,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음력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력으로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참 양력으로 1월 한 달은 참 애매모호한 달이에요. 예. 시작은 됐지만 또 음력설을 바라보면서 또 어쩜 긴장을 풀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꽉 찼어요.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음력으로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이 양 음력을 통틀어서 2019년 한 해 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힘있게 살아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것 세 번째, 뭐가 살아나야 할까요? 우리 안에 죽어진 믿음, 생기를 잃고 시들해버린 그 믿음, 맥빠진 믿음, 그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더욱 선명한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죽어진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0장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많은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로 줄기차게 반복해서 일깨워 주시려고 했던 그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시청각 메시지로 다시 한번 재현해 보여주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시절 때부터 듣고 보고 배워왔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도전받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여리고 성읍의 한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던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수일 동안 계속되는 우중에 정말 가슴이 아픈 장면들을 새벽부터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서 밤을 지새야 했기에 버스 정류장에서 얄딸한 블랭킷을 덮어 쓰고 덜덜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바디메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이 널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이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대역전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눈의 시력이 회복이 돼서 앞을 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슴 벅찬 눈부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꿈같은 일이죠. 오늘 이 땅의 모든 노숙자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 이 땅에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거리 선교 사역팀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제2, 제3의 바디메오의 인생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 비참한 인생을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놓았던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뭐냐? 무엇이 인생을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놨느냐? 그 비참한 인생이 눈부신 인생으로 바뀌어졌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죠? 여리고 성읍의 회당으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시던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에 에워싸인 바 되어서 움직여 가시던 그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갑자기 툭 멈추고 왜 바디메오를 지목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바디메오를 불러 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서 이동 중이시면서도 왜 유독 이 보잘것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마음이 꽂히셨을까, 이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흡인력은 과연 뭐였느냐는 거죠. 무엇이, 바디메오의 무엇이 예수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것일까? 빨아들였던 것일까? 그의 비참함이요? 안 못 보는 그 맹인됨이요? 허다한 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천지로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 마음이 향하셨고 그에게 마음이 꽂히셨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 그가 암 못 보는 캄캄한 인생에서 눈부신 인생으로 반전될 수 있었던 것, 회생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결정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던 걸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을 쏙 뺏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마음을 싹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 이 도성은 대단한 성읍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기도 했던 이 성입니다. 대단한 요새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웅장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여느 성읍의 사람들보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예수가 들어오고 계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다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호칭해서 불렀느냐?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죠. 자부심 가득한 이 여리고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느냐,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인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적도 행한다지. 여러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꼭 나사렛이란 이름을 붙여서 수군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앞에 두어서 예수라고 하는 동명이인을 좀 선명하게 구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이유는 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셨던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순전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조차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툭 하고 반사적으로 나온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당시에 한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작은 촌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인구 수만 해도 뭐 많질 않았어요. 10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 될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자그마한 시골 촌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왔다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래 그 이름이 예수라고, 어디 한번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아주 시선을 내리깔고 나사렛에서 온 촌 선지자 예수라고 입에 담으며 서로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아주 거만한 심보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런 수군거림의 소리를 예수님은 못 들으셨을까요? 나사렛 촌 동네에서 온 예수라고 예수님을 값싸게 입에 담는 사람들의 그 속내,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못 보셨을까요? 다 보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예수 앞에 붙은 형용사가 달랐어요. 나사렛 촌인 사람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촌 동네에서 온 예수라고, 출신 배경을 기준 삼아서 예수의 가치를 평가하며 하대하며 콧방귀를 뀌며 조소하며 예수를 값싸게 입에 담아 수군거리는 상황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이 맹인 거지,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쳐 불렀어요. 그것도 연거푸 두 번씩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생시켜줄 수 있는 위대한 왕,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요, 왕이요 하면서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눈알에 내려다보면서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왔대 하는데 이 단 한 사람 바디메오만은 예수님을 그리 부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왕이신 예수요, 메시아이신 예수요, 구원자이신 예수요 하면서 목이 찢어져라 불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낸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암 못 보는 거지 신세에 길바닥에 앉아서 손 벌리고 구걸하는 신세였지만 이 사람 딱 한 사람만은 예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걸음을 탁 멈추고 그를 주목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고 제자들에게 불러와, 불러와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희귀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수없이 말씀을 해주셔도, 수없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선생님, 선생님 불러왔던 제자들, 그리고 무슨 마술을 하고 요술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구름대같이 몰려와 있는 수많은 인파들, 관중들, 나사렛에서 온 예수의 값싸게 입에 담았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보지도 못했는데,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딱 한 사람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불렀어요. 왕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불렀던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걸음을 멈추고 서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믿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못 되느냐, 많은 군중 속에 그저 한 사람으로 취급되느냐, 아니면 불러내는 돋보이는 존재로 주님의 시선에 드는 것이냐, 이걸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정말 누구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사카모니, 공자, 마호멧, 세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다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버금가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막연한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하나님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잡귀들,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신 가운데 한 사람, 한 분 정도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과연 누구로 알고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누구로 가슴으로 실감을 하며 오감으로 내가 체감하며 절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 인격으로 예수를 내가 누구로 알고 믿고 그를 붙들고 있느냐, 그를 부르짖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과 신앙생활의 빛깔과 신앙생활의 내용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했던 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 내가 누구인지 너희 알아달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불러다가 밤에 심야 시간에 불러다가 과외 지도까지 해주면서 내가 당할 일이 뭔지 너희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답답하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지 않았어요. 깊은 밤에 따로 불러서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함께 동거 동락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나눴던 제자들, 수없이 보여지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그저 흥청망청 들어넘겼던 그 예수, 오죽 답답해 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보여지도 않았는데, 기적을 행해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다윗의 사상 예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오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감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힘있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가슴이 뜨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뜨거운 어떤 연료로, 불덩이로 작용이 되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실감이 되고 체감이 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절감이 돼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제대로 알고 믿었던 이 바디메오,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립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관념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뱉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허무 맹랑한 립서비스가 아닌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뭘까요? 첫째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주님을 부른 이후에 뭐라고 또 연이어서 소리쳐 외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간구에 부르짖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실로 알고 믿을진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 오늘의 인생의 비참함을 놓고 가슴 아픈 내 상황을 놓고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경제적인 이 궁핍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이신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겨지면 입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아픈 마음, 상한 심령, 눌린 이 답답하고 컬컬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인지상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겨지면 입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게 되나요? 왜 기도하는 게 힘이 들죠? 왜 입 다물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전 인격을 쏟아놓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주제가 되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그 체감적인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겨진다면, 실감되어진다면, 체감되어진다면, 절감되어진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터져나와요. 울컥울컥 터져나와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줄 리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당연히 토해낼 수밖에 없는 언어예요. 그 기도죠.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그의 고백이, 틀림없는 믿음, 정말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을 진짜 백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뭐죠? 그의 믿음은 불굴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메시하여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리뷰크, 책망, 질책을 하면서 입 닥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를 나무랐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그가 기죽질 않았습니다. 작아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고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더 한층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저 사람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제대로 알고 그저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 선지자에 불과한데 좀 제대로 알고 불러, 제대로 알고 찾아 하면서 이 사람 바디메오에게 인격과 신앙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짓밟고자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겁박에도 그 사람 바디메오 기죽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를 않아요. 불굴의 신앙이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 낭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안 돼, 그렇지 난 못해, 안 되고 말지, 안 될 거야, 누가 뭐라고 한마디를 또 험한 말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하면 우리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었다, 상처 입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펼쳐놓고 한번 진단해 보시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를 실감을 하고 체감을 하고 절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고 생명의 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오히려 더 키를 쓰고 믿음의 주를 붙잡고 일어서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불굴의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다윗의 왕이여 라고 부르는 그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을 진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0절 말씀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오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입으로 고백한 대로, 부르짖는 그대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행동할 줄 아는 신앙, 예수가 부른다고 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예요. 우리는 예수가 부른다 그래도 얼마나 쭈삣쭈삣 주춤주춤 생각할 게 많은지 몰라요. 계산할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체할 이유가, 변명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우리 안에 가득 꼬여 있는지 몰라요. 예수가 부른다고 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옷을 던져버리기는커녕 이거 춥지는 않을까, 덥지는 않을까, 이 시대에 뒤떨어진 패션은 아닐까, 오만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달려나가기는커녕 아이고 주님, 시집도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팔아야 하고 밭도 기경해야 되고 오늘 못 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겉옷 내던져버리고 즉각적인 순종의 길을 달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감동이 되셔가지고 백지수표를 내밀으셨어요. 역대하 1장 1절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너 내가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말만 해라. 똑같은 말씀을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비천한 인생,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백지수표를 내밀으셨어. 원하는 대로 말만 해. 내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백지수표를 내미신다면 여러분은 뭐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주님.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주님. 돈만 주세요. 돈 주면 안 못 버는 눈도요 갈아 끼우면 되고요, 허리 망가진 것도요 갈아 끼우면 되고요, 내장요 뭐 잘못된 거 다 갈아 끼면 되거든요. 그저 이것만 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주 깊은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간간이 생겨요. 그런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뭘 요구를 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I want to see you.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당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당신을, 내 육의 너를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볼, 당신을 보는 것으로 더 이상 나는 팔할 게 없습니다. 물질을 구한 게 아니라 영의 것을 구했어요. 돈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를 구했어요. 예수, 당신을 보는 것보다 귀한 것이 내겐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Your faith has healed.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병든 육신을 치료했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가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만 있다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뜨거운 심장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입이 열려져서 주님을 찾아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올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생될 수 있다면, 힘있게 살아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서 남은 생애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답답합니까? 왜 이것저것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진지하게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 속에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회생,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333, 아이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욕심이 과하시네요. 꿈 깨세요. 하고 덮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꿈도 주께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꿈이 무엇입니까? 2019년 내 영혼의 기도 제목, 파란 종이에 적어 올려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살아만 있으면, 산 믿음이 된다면, 바디 메어와 같은 믿음이 된다면, 부르짖는 간구를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진짜 믿음이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된다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2019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